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의 깊어진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를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들 이겨내 갈 수 있는 믿음의 깊이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하루의 은혜의 분량을 얻고자 새벽에 예배에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선 자들에게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라도 당신의 말씀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로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21절 같이 읽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옛부터 약속하신 성령 이제 곧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시대가 이제 임박했음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 시대의 시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터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자신들이 옛적부터 바래왔던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렇게 기대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여전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좀 더 온전한 것들로 돌리시고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질 때 일어날 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구절 말씀 시작하죠. 방금 전 나눈 그 이야기들, 말씀들을 다 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음을 지금 본문에 확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분명한 증인이 있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허구 속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를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대다수 살아있고 잠든 자도 있었으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부족한 만삭 뛰어지지 못한 애선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분명한 사건이므로 이를 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믿음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9절 후반에 보시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음을 9절 말씀은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10절에서부터 남은 제자들에게로 이 시선을 돌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하는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승천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자세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서 보면 아주 바싹 긴장한 채로 열중해서 보는 그러한 상황적 묘사가 이 자세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가운데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 푹 빠져서 그것을 즉 주님의 승천을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사가 이 시제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적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하여서 마냥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 묘사의 해석도 이 10절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 이 열중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제자들 옆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들을 견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계속 지금 하늘만 보고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올려지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들을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주님이 올려지시고 이 제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라는 점이지요.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 영광 중에 임하심을 이제 봤다면 너희들에게 이제 당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미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전사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과 일들에 대하여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에게 당한 사명을 충직히 잘 감당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임재와 도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충직히 삶의 지경들을 지키고 삶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금 이 천사들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유난히 11절 가운데에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렀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영광을 본 너희들아,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아, 여러 좋은 말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전사들이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 이 듣는 이로 하여금은 그다지 마음 좋게 들릴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2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지역 비하이겠지요.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 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렀을까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지역의 이름을 구태여 천사가 사용하여 이들을 부른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이 출신과는 관계없이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영적인 소유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는 한없이 부끄러울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며 이제 이들은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반면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 부르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로 영광 중에 올리신 주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세상 가운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때론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큰 영적인 경험을 주시고 믿음의 연차들을 쌓아 올라갈 때에 그것이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죄성들, 교만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내 자랑과 교만과 높아짐으로 세울 때 많이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이들의 출신을 이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으며 연약한 존재였었는지를 천사들이 이들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너희이겠구만.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큰 영적인 경험을 얻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들과 그 소망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들을 천사들이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세상 비교해 보면 자랑할 것 전혀 없는 우리네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그 맡은 사명과 희생의 본분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적인 인생이 되어져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 것,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렇듯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맡은 직경에서 나의 사명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충직히 잘 감당해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겸손과 또한 인내로 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